시편 126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섯 주일째 주일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오늘까지 다섯 편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나머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126편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05년부터 세 번씩이나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의 고통스럽게 종살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바벨론 왕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의 총독이 되어서 백성을 이끌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러운 경배를 올리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이면은 저희들도 광복 77주년을 지나는 우리들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과거 36년간 일제의 그 포악한 압정 속에 어느 순간은 우리 민족의 정기가 다 꺾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들은 70년이나 종살이를 했으니까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일본에게 아주 강력하게 대항했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1885년 미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를 필두로 해서 맨 처음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한국은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 나라들과는 좀 달리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본다면 아프리카나 동남아 일대는 우리보다 한 100년 혹은 200년 훨씬 이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서구라파의 여러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를 파송한 서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이 그 후에 이 아프리카와 동남아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배받는 나라와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니 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점령한 사람들이 아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 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면은 당신들은 왜 우리들을 점령해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아 이래서 저항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도 식민지로 점령당한 시간이 뭐 200년 또 뭐 더러는 300년 이렇게 오래가다 보니까 그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도 했었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면은 그 나라에서도 이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령당하고 또 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이 지배했던 사람들이 전해준 그 종교, 그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버리는 일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구나파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시간만 지나면은 자기들이 선교했던 선교가 다 성공적으로 될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선교가 실패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단 말이지요. 여러분, 지배하면서 지배하는 그 나라가 무력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건,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선교가 될수 없지 않습니까? 올바른 선교는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선교는 이것과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시는 대로 100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식민지 정책으로 굉장한 소름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5년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일본과 손잡고 우리를 압박해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편에 서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일제와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아, 이번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가져온 분들, 이분들은 우리 편이다.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 마음 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또이 일제 말기 1940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제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에 세워두었던 학교들이 있었는데, 학교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문제 등으로 해서 그런 이 일본의 압박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 민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면서 우리 편 들어주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게 됐어요. 우리 한국의 선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데는 이런 특별한 배경이 있었단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뜻 있는 사람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애국지사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도 있는 이 한국 교회, 역사가 오랜 교회에 가보게 되면은 예전에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다이그 교회 청년 출신이었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남대문에 있는 상동 감리교회와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이 1900년대 초기에 전덕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전 목사님은 얼마나 그 남대문 근처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제나 그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옷을 입혀주고, 죽은 후에는 최소한 장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빈민들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전 목사님께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실 때에 이 서울 장안에 하얀 옷을 입은 인파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그 당시에 한양이 전부 하얀색으로 변했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슬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동 감리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승만 박사,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다 거기 애국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뭐 한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 1910년에 일제에 우리가 합방당하고, 그리고 이제 한 9년 정도 지났습니까? 1919년 3.1운동 그 어간까지 우리나라의 우국지사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애를 썼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1919년 이 3.1운동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말이 참 많아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고 예배당이 불타고 다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데 별로 이 나라가 달라진 것은 없고, 그래서 이 3.1운동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 앞에 우리의 자결 의지, 독립 의지를 알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비폭력, 무저항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으니까 3.1운동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3.1운동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독립해야 성공한 것인데, 아, 독립은커녕 여전히 일제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으니까 3.1운동처럼 비폭력, 무저항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비폭력 무저항 방식은 그동안에 교회가 해오던 거잖아요. 교회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통하는 방법으로서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920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교회를 떠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손에 총을 들 수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저항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총을 들고 싸워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총을 줄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많은 아까운 사람들이 총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총 준다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소련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이에요. 공산당들이 그런 거 젊은이들에게, 야, 우리가 총을 줄 테니까 우리와 손을 잡고 일제와 맞서서 싸우자. 그래서 여러분, 벌써 김일성이 이전에 심지어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공산당과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치열한 게릴라 전도하고 그렇게 됐죠. 또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요, 사람을 막 죽이면서 이 게릴라전을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길에 나가가지고 3.1 운동처럼 만세 불러가지고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야, 이제 이 세상은 이제 희망이 없구나, 좌절을 느낀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면은 교인들이 그 다음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여기서 빨리 괴로운 세상 끝나라. 빨리 끝나서 나는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1930년대, 40년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신앙의 색깔이 뭐냐고 하면은 내세지향적인 신앙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은 이미 희망이 없는 망할 세상이고 내 소망은 천국밖에 없어. 그러면서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나라의 독립과 같은 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생각은 이제는 안 해요. 해봤자 안 된다고 포기했고 이제는 그냥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일제의 그 뒷부분으로 가보게 되면은 한국교회 신앙이 개인주의화가 되고 나라와 사회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그저 나 혼자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는 이 내세지향적 신비주의, 그런 쪽으로 막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막 이 신비주의가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뿌리에서 문선명이도 나오고 전동환의 박태선이도 나오고 그런 이단의 뿌리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JMS, 뭐 이건 뭐 전부가 다 이단의 계보, 이 극단적 신비주의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 목사님들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시다 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최건동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최건동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천당, 그거 아닙니까? 예수 천당이라는 메시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서 이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이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러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조 목사님만 해도 부흥회 하면은 그 부흥회의 그 설교 본문이 거의가 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만 번이나 읽으시고 통째로 외우시고 앞을 못 보는 그런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부흥회,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얘기하니까 현실은 너무너무 괴로우니 벗어나서 우리 다 천국에 가자. 여러분, 이것도 이제 기독교가 건강한 기독교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명 감동을 하다가 부르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세상을 포기한 채로 내세만 지향하는 이러한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균형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신앙과 여러 갈래로 연결되고 찢어지게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런 계보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많은 변화를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그 36년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은 뭐 50년보다는 짧은 시간이고 70년보다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실제로 사신 분들에게는 그 36년이 너무너무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들의 이 평균 수명이 한 40세, 50세 그러던 그 옛날이지 않습니까? 36년을 그 구둣발에 짓밟혀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1920년대까지는 일제에 맞서서 글도 쓰고 독립운동도 하고 만세운동도 했던 그랬던 이 많은 분들이 1930년대에 오면서 다 좌절하게 됩니다. 좌절. 그래서 친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독립은 묘연하니까. 그저 우리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붓을 꺾은 사람도 많이 있고, 또 현실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야기인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고통받고 돌아오게 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온다. 우리가 생각하면 두 배입니다. 우리보다는 두 배를 그 고통받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 치하에 태어나서 단한 번도 자기 나라에서 살아보지 못한 채로 죽겠지요. 7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저 아직 70살이 안 됐거든요. 이거 긴 시간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좌절을 그들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졌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전에 해방된 것도 분석을 하자고 하면은 뭐 미국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는 중에 마지막에 무슨 원자탄을 터뜨리고 이래 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광복군을 조직해서 싸웠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우리 민족에게도 축복으로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았던 이 말씀 다 똑같아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4절까지가 그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에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여기 남방 신에들 같이 돌려보낸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기 남방은 네게부 사막이지요. 네게부 사막. 저 이스라엘 남쪽에 가장 큰 사막이 네게부 사막이지 않습니까? 아주 바짝 마른 곳이에요. 그런데 그 네게부 사막에도요, 기적 같은 일이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갑자기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비가 오면은 바짝 마른 사막 그 한가운데로 물이 흐르는 거야. 시냇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방 네게부에 물이 흐른다는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면 그 바싹 마른 사막에도 강이 흐른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바로 그런 얘기를 이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생각 가지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네게부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내돌려 보내셨는데,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뒤에 두 절의 말씀이 붙어 있는 거 있죠? 5절과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5절과 6절은 앞부분과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이야기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가게 됐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5절과 6절은 사람이 할 일, 사람이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씨를 뿌린다. 두 번째는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행하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5절과 6절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너희도 할 일을 하라 하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두 가지지요. 씨를 심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눈물을 흘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씨를 심어야 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 보세요. 일제의 치하 속에서도 계속해서 독립을 위해서 글을 쓰고 학교를 세워서 뭐 학생을 가르치고 무지한 백성이 되지 말고 깨어있는 백성이 돼서 또 위생도 깨끗이 하고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과 담배와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고 뭐 이런 운동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국채보상운동도 하고 말이죠. 농촌개명운동도 하고. 이런 게 다 여러분 씨를 심는 것이었죠.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씨를 부지런히 심으셨어요. 그때 지금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 시드기야는 지금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11년 동안에 점점점 더 이 나라가 쪼그라들고 바벨론 군대는 성을 포위하고 이제는 성 안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죽어가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웅덩이에 던져져서 갇히게 됐고 이제 굶어 죽을 그런 판인데 누가 또 떡을 주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고초가 심한 형편입니다. 그래야 다 포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어떤 씨를 심느냐 하면은 희망의 씨를 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희망의 씨를 심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그 말씀을 해 주셨죠. 아니 지금 나라가 곧 망하게 되는데 나라가 망할 때는 땅이라도 팔아서 금덩어리로 바꾸든지 그래야 될 판인데 땅을 산다는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희망의 씨를 심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돌아와서 때가 차면 돌아와서 70년 후에는 돌아와서 이 땅에 농사 지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땅을 사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희망의 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면은 우리는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라도 계속해서 씨를 심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 생애에 아무리 암흑기가 오고 힘들 때가 오고 개인적으로 절망의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의 씨를 심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심기를 원하시거든요. 계속 씨를 심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나가서 복음의 씨를 계속 심어야 되는 거죠. 아직 싹도 나지 않는데 나지 않아도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왜 필요합니까? 씨를 심으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 네게비 사막 같은데 물을 주려고 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 거야. 바싹 이 마른 땅에 씨앗 하나 심어놓고 그 위에 눈물을 떨어뜨려서 이게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이 애처로운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상이라도 할 그럴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실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리는 그저 기적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울고 그랬는지.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글자 그대로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레미야 애가를 또 읽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예레미야 애가 속에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그리고 그 이하 26절까지의 말씀은 고통도 얘기하지만은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습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 싸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난, 고통, 여기 예레미야가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쑥과 담습과 같이 쓰디 쓴 겁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 가만히 품고 있었더니 그게 변해가지고 여러분 소망이 되었습니다. 다 무너지는 데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은요, 여기 예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망하고 다 잡혀갔는데도 예레미야는 우리가 진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올 거라는 거지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할 이럴 발인데 예레미야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시간, 희망의 씨를 계속 심으면서 거기 눈물로 적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그 고레소 왕도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재건해라. 예레미야께서는 하나님께로 가고 세상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그거 바라는 소망의 씨, 이전에 뿌려주었던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돼서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에 재건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런 축복을 그 후손들이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금년도 일곱 달을 살았고 또 앞으로 다섯 달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그냥 너무 쉽게 저절로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그건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것이지 현실엔 그런 게 없어요. 넉넉해 보여도 건강해 보여도 다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처음엔 좀 버텨보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변절자가 되게 하기도 하지. 힘이 빠지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때가 정말 위기입니다. 망하는 게 위기가 아니라 망할 때 같이 주저앉는 게 위기란 말씀이에요. 망하더라도 여러분, 씨를 심는 힘이 있는 사람은 아직 망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의 장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 참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신 줄로 아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씨를 심으시고 그리고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끝부분에 말씀하시기를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 그날,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 우리들에게 오게 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고난 없이 눈물도 없이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막 조절되어진다. 그런 것은 오히려 위험할 때도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126편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대하는 복은요. 그냥 나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씨 하나 안 심고 막 저절로 쏟아져 내리기를 다 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냥 만나 내리기만 바라보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영원 무궁토록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씨를 심을 수 있는 곳에 간 다음부터는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딱 끊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씨 심을 때가 됐잖아. 씨를 심어라. 이제는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늘을 아무리 봐도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될까요? 땅을 보고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씨를 심고 때로 가뭄이 오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받아가 붓고 이러면서 기다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하늘만 봐도 쏟아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저도 많이 원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씨도 심고 눈물도 뿌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70년이 빨리 차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러나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70년이 차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그때까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씨를 심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금년도 5달 그리고 남은 인생도 크게 승리하며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민족도 역사를 보게 되면 눈물을 흘려야 될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견디고 소망의 씨를 심고 눈물을 흘린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개인도 그 교회도 승리를 거두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소망의 씨를 심기를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는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흘려야 될 눈물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분량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금이 어떤 때인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4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내일 문제로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영미 권사님, 박정숙 집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나정임 집사님, 그리고 또 이영자 집사님, 특별히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행 중인 박명희 집사님, 주님 동행해 주셔서 즐거운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큰 열매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